참보배 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고백이 잘 묻어나 있는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좀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코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주님 오실 때의 그런 전조 증상들,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 둘씩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만을 좀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몸들이 피곤하고, 저희의 참긴 여행으로 인해서 또 정신이 산만한 그런 상태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꿀같이 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눈은 이 앞쪽에 저를 보고 계셔도 속으로는 아마 좀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고, 먼저는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오신 그 성령님, 그두 분께 이제 인정받는, 그분들께 사랑받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장면을 먼저 보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그 한계를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귀가 들고 나온 시험은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극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의미하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본능에 따라 행동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네 본능에 충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몸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그 인간의 몸은 인간의 혼에 복종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육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영에 복종하는 그러한 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아담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몸이 혼에 복종하고 혼이 영에 복종하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이제 죽게 되었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의 혼이 이제 육에 복종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어떤 소욕에 인간의 이 혼이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방식입니다. 마귀가 이걸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는 네가 원할 때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돌들로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타이밍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할 때에 네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뜻이 중요하니까 네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얽매여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하고 전 인생을 어릴 때부터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고 여기에 다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순서가 다소 조금 불분명한 그러한 이제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구도를 맞춘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순서로 맞춘다면은 아마도 그 세상 왕국을 다 보여주는 그 부분이 이제 둘째 시험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마귀가 굶주리고 탈진한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충동질하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5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은 마귀가 그 전 시험에서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마귀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테스트해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러한 의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한 인간으로 이렇게 지금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신다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그런 인간으로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현재 상태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비하신 한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몸을 입고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응애하고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처럼 30년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지금 가장 혈기왕성한 한 인간으로서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인 30대에 지금 다다르셨고 그래서 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어떤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한 채, 그걸 그 안에 간직한 상황에서 이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을 사용해 보고 싶은 그 충동을 억제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억제해 오셨냐? 30년 동안 억제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을 30년 동안이나 지금 억제하고 지금 계신 상황이고 그것을 발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일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이 강하게 드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인간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저를 쳐다보시면서도 과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내내 안 좋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시듯이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예요. 의심하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그 의심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특성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효과를 너무 잘 발휘해서 인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이브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눈이 열릴 것이고 신들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지금의 상태와는 뭔가 확연히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상태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분은 지금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을 한 것을 듣기 전까지는 이분은 결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불현듯 그 의심이 그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제약을 두셨을까? 저걸 먹으면 뱀이 해준 말대로 내 상태가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혹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막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때 이런 의심을 한다 그래요. 우리 아빠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는지. 예.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언제까지나 날 이런 열등한 상태로 가둬두시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다 하나님 혼자서 독점적으로 하시면서 나를 장난감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가지고 놀려고만 하시는 건 아닐까? 인간의 존엄성이란 도대체 뭐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고 배부른 돼지 마냥 생각 없이 굴종하면서 사는 삶이 참된 인간의 삶일까? 과연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정말로 죽게 될까? 기껏해야 하나의 열매인데 그런데 저걸 먹는다고 사람이 죽게 될까? 지금까지 내가 이 동산 안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 몸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과연 저 열매를 먹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맞을까? 죽음은 뭐지? 죽음은 뭘까? 아직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있기 전이었습니다. 설사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쁜 상태일까? 혹시 죽음이 더 인생에 있어서는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상태에 이르러서 더 행복해지는 것을 막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정도의 상상은 제가 이제 해보는 건데 이분은 얼마나 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의심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 의심, 이것은 한번 일어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분들이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가 의심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면서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 이 회의한다는 것, 의심이라는 것, 이것은 인류가 발전시킨 철학의 거대한 한 부류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의론, 회의주의, 그렇죠? 여기에서 철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의심에 덧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죽게 했고 결국은 인류 전체가 죽게 만든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그렇죠? 의심이란 이토록 무서운 문제이고 인간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우리 첫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과 이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 둘이 한 몸이었고 하나님은 그 둘을 아담이라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무너뜨렸던 이 핵폭탄과 같은 무기인 이 의심을 들고 이 마귀가 둘째 사람이라 불리시는 분, 성경이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그 강력한 무기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몰골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예수님에게 과연 그런 몰골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충분히 야, 이런 몰골로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를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참고 계셨던 그 신적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보란 듯이 발휘해보고 싶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한 방에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 표적이 없이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분께 있어서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발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 표적이 없이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 이 마귀는 예수님을 다그치고 밀어붙여서 지금 당장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도록 이렇게 부추길 때 아마도 몇 개의 덫을 동시에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이 굳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이 순간에 뛰어내리면 조금 여러분께 황당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거의 걷기조차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누워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탈진한 상태에 지금 있는 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이 그거였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두 살 이하의 그 지역의 아이들을 싹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 그렇죠? 마귀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를 다 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그 라인을 끊거나 아니면 그 피를 혼탁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마귀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마귀로서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즉사하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시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과 관련없이 예수님 독자적으로 이것을 행하셨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귀가 기록된 바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 그 시편 말씀 구절은 이 구절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분을 보호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예수 그리스도이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단 한순간이라도 그 생애에서 하신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여기에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도 일단 뛰어내리셨는데 어떻게 해서 죽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메시아는 더 이상 쓸모없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 대속자로서의 자격,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죄가 없는 무흠한 대속자로서의 자격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뛰어내리지 않아도 덫에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3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첫 출발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로 칭송하는 그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 요한에게서도 상당한 어떤 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앉는 그러한 모양새로서 어쨌든 모든 사람 앞에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요르단강에서 봤던 예수라는 그 갈릴리 청년이 언제 전면에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신 거냐면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것도 꼭대기에서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좀 더 수월하게 출발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없었을까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영웅을 기다리는 민중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위의 온갖 이교도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높은 산들마다 다 산당을 짓고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 종교심이 가득한, 종교심 충만한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목이 뻣뻣하고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그 종교적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려 들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파격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로, 자신들을 이끌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유대 종교의 중심주인 성전의 꼭대기에서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내려오는 형태로 그렇게 땅으로 사뿐히 내려옴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단숨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대중의 찬사를 받고 그 사역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지금의 이 겉모습은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마치 그 인도의 그 영험한 구루들, 그렇죠? 그런 수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양새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한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그 부처의 그 모양새로 딱 중력을 이겨가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딱 요 앉은 자세로 요로 딱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혜성과 같이 이 종교계에 데뷔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훨씬 쉽게 먹혔을 것입니다. 뛰어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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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갈등을 예수님이 느낄 수 없는 분이라면 마귀가 이런 시험조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혹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시험을 합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때의 갈등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가면서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의 그 처절한 갈등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마귀가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항하실 때 기록된 바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마귀가 알지요. 그렇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 마귀 자신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도록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경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91편을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데 실제로 시편 91편에 가서 이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91편 11,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시편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메시아에게도 연관되는 그러한 이제 예언적 구절이었는데 여기서 이 마귀가 인용한 구절과 시편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간의 왜곡은 분명히 마귀가 정확하게 의도한 바였을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고친 것이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는 그것을 빼고 언제라도라는 것을 갖다가 덧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그 길에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언제라도라도 이걸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상관없이 인간인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언제라도 언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라도 그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걸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라도라는 말은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언제라도? 언제라도? 그럼 지금도 괜찮겠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비슷하게 인용했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인용했어요. 일부러 조금 틀어서 인용했어요. 마귀의 이런 수법은 대단히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써먹었던 방법이었죠. 그렇죠? 이브에게 접근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고 이브에게 말을 꺼냈죠. 그렇죠? 아마 이 뱀이 대단히 매혹적인 꽃미남처럼 생긴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또 꽃미남한테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창환 형제님 같은 꽃미남에게 이 여자들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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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실 틈이 필요해서 제가. 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동산에서 이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사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이라는 것을 오히려 바꿔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대로는 또 빼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브가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인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브가 조금 어리버리하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모든을 빠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를 빠뜨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브가 이걸 빠뜨렸어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이브가 이걸 덧붙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브가 어리버리하게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와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완전히 뒤바꿔서 낫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딱 끼워놓음으로써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러나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해서 인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 변개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전혀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의 변개라는 것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보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라고 믿고 다른 성경들이 변개됐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마귀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댄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였고,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이러한 수법에서 첫 사람은 걸려 넘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 언제라도 라고 한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나를 시중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인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야, 목말라. 목말라. 물 줘. 물 어디 있어? 물을 달라. 물이 아니면 죽음을 이래가면서 지금 거의 돌을 던질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걸 설명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7장 2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주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사람들로 인하여 쭉쭉쭉쭉 내가 경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인류를 이끌고자 하셨던 그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그 모든 강렬한 어떤 유혹과 충동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깰 때가 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곧 이때라. 예. 자. 자, 이제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가장 중심지인 성전의 꼭대기에서 고행과 수행으로 범상치 않은 모습이 된 대단히 종교적인 외형으로,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에 해탈한 인상과 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 가부좌를 틀고 있는 부처의 모양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UFO처럼 유유히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등장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래학 유대 사회에서 스타가 되면서 그 사역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보다는, 그렇잖아요? 화려하게 등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사람들에게는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반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는 그런 형태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세상이 그를 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온 세상을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테러의 문제, 폭력의 문제, 마약의 문제, 이 온갖 모든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등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화려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러한 세련된 모임에 참석해서 손을 들고 로그막에 맞춰서 찬송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악기와 현란한 음악들, 초저음의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거리는 이 비트, 강한 비트들, 세련되게 갖춰진 무대에서 현란한 리더의 멘트에 맞춰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왕이신 예수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해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장면에 속해 있을 때는 나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배 찬양에 참석해봤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올 때는 조금 있으면 허탈해요. 그럼 계속해서 거기에만 있고 싶어 해요. 거기에만. 그러면서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한다면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이 저질 부흥사의 쉰 목소리에 맞춰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죠? 으 하면 넘어지고 쌍욕을 해도 아멘을 하고 그렇죠? 밤새도록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이빨이 금니빨로 변한다는데 쫓아다니고 막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쫓아다니고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그냥 웃는데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웃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주일 아침에 차분한 이러한 경배와 진득하니 앉아서 죽으나 사나 날씨가 더울 때나 따뜻할 때나 비가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진득하니 앉아서 배우는 성경 공부와 틈틈이 직장에서 펴서 읽는 성경 보기와 매 순간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의 소박하면서 진실한 그러한 대화의 기도와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세우고 자신을 죽은 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럴듯한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떠셨습니까? 믿지 않는 그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볼 때 그냥 뻔듯한 사람이 돼서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돈도 그냥 척척 다 벌려갖고 그냥 조카들이나 누구한테 그냥 수표 그냥 막 나눠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그럼 내가 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 뭔가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란듯이 뭔가를 행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 인생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박하게 화려하지 않게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들으셔야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53장입니다. 주 예수님 섬길 때 기쁨 있네. 753장입니다. 753장입니다.
예수님 섬길 때 기쁨 있네 순전한 기쁨 주 안에 있네 주 말씀엔 평안과 쉼 있으니 주 섬길 때 행복 있네 추종길 때 주시는 만족 있네. 딛는 걸음걸음마다 영광 이르기 전 십자가 있어도 가는 그 길이 즐거우리. 주 섬김엔 확실한 보상 있네. 진실된 마음 주가 하시네. 내 주 안에 긍휼이 풍성하니 주 섬길 때 행복 있네. 주 섬길 때 주시는 만족 있네. 딛는 걸음걸음마다 영광 이르기 전 십자가 있어도 가는 그 길이 즐거우리. 조합길에 근심이 걸려 있고 슬픔이 우릴 주저앉혀도 내 구속자 주실 보상 있으니 주 섬길 때 행복 있네. 일어나서 하십시다. 주 섬길 때 주시는 만족 있네. 딛는 걸음걸음마다 영광 이르기 전 십자가 있어도 가는 그 길이 즐거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든지 화려하게 그렇게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법이나 또 마귀가 부추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